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하잇 하잇. 안녕 영진이. 하잇. 광고기 여수왕.
오늘도 밤 10시에 컴퓨터 화면에 등장한 한 남자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름은 이평이고 나이는 23살입니다. 현재는 인터넷 방송을 진행 중인 탈북 BJ이고요.
함경북도 청진의 고향인 탈북 청년 이평씨가 인터넷 방송으로 출근하는 시각이 매일 밤 10시입니다.
지금 제가 찾아온 곳이 그러면은
제가 방송하는 곳이죠.
사무실도 있고
네.
방송실도
네네.
있고 멋진데요.
카메라 앞에 자리를 잡고 컴퓨터에 대화창을 열어놓고
차가 내리면서 엄마 아빠가 이렇게 딱 내리는데 전 엄마를 처음 본 거예요. 그때 엄마를 처음 보고 아빠는 두 번째 본 거였고.
세상 살아가는 수많은 이야기 중에서 오늘도 이평 씨의 방송 시간은 고향 북한 이야기, 탈북자 이야기, 그리고 탈북 청년으로 살고 있는 지금 한국에서의 생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냥 막 엄마를 보자마자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처음으로 엄마 아빠를 만나고 나서.
이평 씨의 방송을 찾아듣는 사람들은 평균 8천여 명. 열혈 애청자들이 모여서 만든 팬클럽의 회원은 1,000명이나 되는 떠오르는 인기 스타가 됐습니다.
이제 5개월 되죠, 이제 좀.
그때 이런 반응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유튜브로 올리면서 제 그 탈북 과정을 얘기하는 영상을 올렸는데 그게 이슈가 되다 보니까 더 지금 더 커진 것 같아요.
오늘도 이평 씨는 인터넷 방송이라는 타임머신을 타고 고향 북한과 한국 서울을 오가고 있습니다.
구독 눌러줘. 좋아요도 눌러줘. 잠시만.
한국에 사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개인 인터넷 방송 진행자 청진의 고향인 BJ 이평 씨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정말 서러웠던 게 이 체육대회 같이 날 다 이렇게 애들이 부모님 손을 잡고 이렇게 오는데 전 항상 할머니만 계셨거든요. 너무 서러운 거예요. 근데 전 이게 티내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그게 저기 무산이 저희 아버지 고향이신데 무산이 그렇게 멀진 않지만 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어디 가 있다 지금 일하러 갔다 그렇게만 듣던 상태였는데 어쩌다가 중국 가게 된 걸 알았죠.
고난의 행군 때 중국으로 떠난 부모님은 늘 보고 싶은 그리운 얼굴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계속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중국에 계신 동안 저희 할머니한테. 할머니는 그 사진을 안 보여줬는데 할머니가 나갔었을 때 제가 한번 몰래서 꺼내보니까 우리 집에 걸려있는 그 사진이랑 똑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 엄마구나. 근데 보니까 머리가 노랗고 이런데 아, 중국에 간 거구나. 그때 알았죠. 막 동네에 뭐 중국으로 간 사람도 되게 많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중국으로 가신 거구나. 그때 처음 알게 됐죠.
부모 없는 아이라고 손가락질 받았던 어린 이평 씨의 기억. 서러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죠. 뭘 해도 좋을 때 아무것도 몰랐죠. 저는 아무것도 몰랐고 전 그때 요즘 같은 경우는 이 한국에서 보면 제 그 10살 11살 때 보면 어른들이 너 커서 뭐 할래 이런 질문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럼 전 의사 할래요 뭐 선생님 할래요 이랬지만 저희는 그런 것조차 없었어요. 꿈 이런 것도 없었거든요. 그냥 무작정 막연하게 놀 나이인데 저는 일단 부모님 얼굴도 모르는 상태였고 사진만 보고 아, 이 사람이 우리 엄마고 이 사람이 우리 아빠구나.
동무들과 놀고 웃고 걱정 하나 없어야 했던 어린 시절이었지만 변변한 동무라고는 떠올릴 사람이 없었던 이평 씨는 늘 혼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다 닿게 된 부모님과의 연락.
지금 남조선에 있으니까 오라고. 어렸으니까 보러 가야겠다. 보러 가야겠다. 뭐 갈 때면 두만강 건너겠지, 어딜 몽골 사막을 걷겠지, 이런 상상도 못하죠. 가니까 이렇게 알려주니까 좀 그대로 따라온 거고.
하루라도 빨리 손자가 아들 며느리와 함께 살기를 바랬던 할머니. 이병 씨의 손을 잡고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중국 넘어가서 연길에 한 3일 정도 있다가 북경으로 갔어요. 그래서 북경에서 잡힌 거죠.
불과 며칠도 안 돼 이평 씨와 할머니는 중국 공안에 붙들려 북한으로 송환됐고, 평범한 북한 인민에서 도망자 탈북자가 된 이평 씨는 할머니와 함께 구류장 단련대로 끌려가 있었습니다.
감옥이죠, 한 번. 단련대 그런 거.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고문 같은 거?
전 고문을 안 했고, 전 고문이라 보니까 벌을 받았죠. 이렇게 정자세로 앉아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루 8시간씩 제가 그렇게 앉아 있었거든요. 네네. 그런 거 하고 한 달 동안 거기 있다 보니까 이제 11살 때는 이번에 내가 가다가 잡히면 정말 죽을 수도 있겠다. 꼭 가야겠다.
단련대에서의 한 달은 8살 이평 씨에게도 끔찍한 기억이었습니다. 어린 이평 씨에게는 그냥 꼿꼿이 정자세로 앉아있는 벌이 내려졌지만, 할머니는 쇠약했던 몸을 못쓰게 될 정도로 고문을 받았습니다. 그런 고통을 안겨준 부모님에 대한 원망, 동네 사람들의 냉랭해진 시선, 힘든 나날의 연속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렇게 11살 때 올 때 할머니가 내가 처음에 안 가겠다 했었거든요. 아, 나 안 갈래, 안 가고. 되게 원망했어요, 처음에. 그렇게 잡히고 나서 부모님은. 8살이란 나이는 정말 어리잖아요. 정말 그냥 애기잖아요. 근데 제가 그런 환경에서 이렇게 감옥이란 데 있다 보니까 너무 원망스러운 거예요, 부모님은. 내가 왜 굳이, 내가 왜 이런 일까지 당해야 하고. 정말 힘들었었거든요. 그리고 그 제 고향으로 다시 갔을 때, 청진으로 갔을 때 이미 소문은 다 났고, 쟤다, 저 변절자 이러면서 소문이 나갔죠. 뭐 지나가나도 돌도 맞고 막 이랬어요.
더 이상 고향집에 머물러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이 바뀔 것이라는 기대는 생각지도 않았고, 기회만 된다면 다시 두만강을 건너 붙들리지 말고 멀리 도망가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너무 버티기 힘들었었거든요. 특히 나이가 어렸으니까. 땡깡 부릴 나이인데 전 그때부터 막 생각을 했어요. 내가 왜 이렇고, 우리 엄마 아빠는 왜 나를 두고 갔을까? 그래서 11살 때 연락이 왔을 때 안 가겠다 했어요. 나 안 가도 된다고. 본인이 안 볼 거라고 그랬는데 제 할머니가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할머니가 이번에 꼭 가, 너 엄마 아빠 볼 수 있으니까 꼭 가라고. 그때 할머니를 보고 꼭 성공할 거라고 그렇게 말하고 전 출발했거든요. 그땐 정말 눈물 한 방울 안 흘렸던 것 같아요. 할머니 봤을 때. 그때 출발할 때.
단지 11살 꼬마 아이였습니다. 할머니는 먼 길을 나설 수가 없었고, 11살 이평 씨는 어떻게든 성공해야겠다는 생각뿐인 비장한 마음이었습니다.
구체적인 걱정은 할 수가 없었죠?
없었죠. 그냥 살아야겠다였죠. 살아야겠다. 아직도 그래서 안 믿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말이 되냐, 뭐, 11살 나이에, 8살 나이에. 11살 때는, 그때는 좀 생각이 바뀌었었죠. 8살 때와 따로, 11살 때는, 8살 때 이게 잡힌 기억이 있고, 그런 안 좋은 게 너무 크다 보니까, 이건 내가 살아서 꼭 가야겠다. 이 양 마음 먹은 거.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11살 때. 감옥을 갔다 오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이번엔 여름이어서 다시 회령으로 갔는데 수영을 해야 하는데 물이 너무 깊은 거예요. 제가 상류 쪽에서 오다 보니까 제 키의 한 3배 정도인 거예요, 물이. 그래가지고 거기 시도하다가 그 초소에 있는 경비들한테, 북한 경비들한테, 군인들한테 가서 이렇게 돈 좀 준 다음에 나 저기 건너편까지만 좀 데려다 달라. 걔넨 돈이면 다 해줘요. 이 자기들이 입만 닥치고 돈만 받으면 다 해준단 말이야. 그래서 가서 건너편만 데려달라. 그래서 그 군인이 저를 이렇게 목마를 태워가지고 걸어서 반대편에 데려다 줬단 말이야.
여름날 깊은 밤 두만강을 건널 때도, 칠흑같은 시각에 산을 넘을 때도 11살 이평씨는 웬만한 어른들 못지않은 담대함이 있었고 누구에게도 피해가 돼서는 안 된다는 책임감에 철이 바짝 들어있었습니다.
제가 혼자 이렇게 온 게 아니라,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이랑 왔는데 저까지 해서 5명이었어요. 근데 여자가 4명이었고 제가 유일한 남자였고 거기서. 근데 또 심지어 되게 나이가 할머니, 먼저 할머니 한 분 계셨고 아주머니, 저보다 한 고등학생 그때는 그런 누나가 한 명 있었고, 모르는 사람들 오다 보니까 전 더 불안했죠. 여자들이었으니까. 그래, 애기들이 정말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도 꺼려했겠죠. 애들이랑 가는데 애들이 뭐 소리를 내거나 이랬을 때 들킬 가능성도 있고. 근데 이미 저는 그땐 경험자였으니까 진짜 말 한마디 안 하고 그냥 왔던 것 같아요. 무작 좀 뛸 땐 같이 뛰고 큰맘 먹은 거죠.
산 넘고 물 건너고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을 몇 번이나 거친 뒤 이평 씨의 일행이 도착한 곳은 대륙 사막의 끝에 있는 몽골 한국 대사관이었습니다.
그 브로커가 말했을 때 너네가 대사관에 들어간 순간 그때는 끝이다. 그때는 그냥 시간만 기다리면 된다. 그랬으니까 그건 생각하고 대사관 딱 들어왔을 때 그때는 마음이 놓인 거예요. 살아야겠다, 살아야겠다, 꼭 성공해야겠다 이 생각만 하다가 대사관에 딱 들어간 순간부터는.
몽골 한국 대사관은 한국 땅이나 다름없는 곳이고 거기만 들어갈 수 있다면 자유의 몸이라고 했었는데.
그때 정말 힘들었죠. 어린 나이였고 막 뛰어댕길 텐데 이런 방 안에서 한 달 동안 이렇게 있다 보니까 오히려 더 생각 없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어린 이평 씨의 눈에 보이는 한국 대사관 안의 모습은 그냥 조금 다른 분위기의 수용소였습니다.
대사관에 있을 때 남녀를 이렇게 나눴어요. 딱 이렇게 돼 있네. 이 방에 남자, 이 방에 여자. 한 달을 있었는데 그 방에서 나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 TV만 보면서 한 달 동안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사람들이 미치죠. 그리고 또 가족끼리 온 사람들도 있는데 자기 아내는 저기 있는데 난 여기서 보고 싶어도 못 보는 거예요. 보고 싶어도 못 보는. 가끔 한번 정말 애원해서 이렇게 다 풀어준 날이 있었어요. 이렇게 문을 열어서 복도 쪽에 이렇게 방 하나를 잡아서 한 몇 시간만. 보고 싶을 때는 사람들이 이렇게 방마다 위에 이렇게 구멍을 뚫어가지고 위에 이렇게 의자를 올려놓고 이렇게 눈만 보면서 얘기하고 그랬어. 어찌됐건 그쪽에서도 군인들이 다 관리하고 하다 보니까 그게 더 철저했던 것 같아.
그렇게 많은 북한 사람들이 몽골까지 와 있는 줄 몰랐습니다. 너도 나도 북한을 떠난 탈북자였고 원수의 땅이라고 배운 남조선에 대한 미지의 상상만 하고 있었습니다.
어른들이랑 되게 얘기를 많이 했어요. 한국은 진짜 어떨까요? 남조선은 우리가 배웠던 거랑 많이 다를까요? 아니면 똑같을까요? 그런 기대하는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어른들이.
한국에 사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함경북도 청진의 고향인 개인 인터넷 방송 진행자 BJ 이평 씨의 이야기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서울에서 VOA 도성민입니다.